제가 이 교회사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는 세 종류의 교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통이고 옳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의 교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이 카톨릭이 신학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의 교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교회들도, 동방정교회들도 자기들이 우리가 옳다 주장하는 교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 교파별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사가 있습니다. 장로교에 있는 학자들은 장로교가 옳다고 얘기하고요. 감리교는 감리교가, 뭐 다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교에서 현재 참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침례교 학자들 가운데에서 이 침례교가 뭐냐? 침례교는 옛날 영국에서 분리해 나오는 하나의 개신교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개신교 역사에서 준해가지고 가서 쓰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카톨릭은 카톨릭이 옳다고 주장하죠? 정교회는 정교회가 주장하다죠? 개신교는 개신교들이 말이에요. 장로교 사람, 뭐 감리교 사람.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들이 가까운 교회 가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 건가? 여러분, 뭐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있는데 저는 참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주장들을 그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개혁신학이에요. 구약에 벌써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교회가 있었다 주장하네요. 나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성경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 성령이 기원이 되는 신약 때부터 교회가 있었다. 이 성경이 근거한 건데 그냥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근거한 교회관. 제가 다음 주 만약에 와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뭐냐? 참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한 혼란 때문에 지금 또 교회가 어려워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뭐 교단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최초로 제가 창안한 말이 뭐냐면 신약 교회 사관.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의한 제대로 된 교회의 역사관. 이 사관이 얼마나 중대한지요. 다음 주에 사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50년대에 동학을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동학이라고 하는 게저 전라북도 고부에서 있던 전봉준이가 일으켜가지고 와서 그 났던 난리인데 이 동학 난리가 전북에서 번져가지고 가서 점점 충주까지, 서울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이 동학군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일본 군대를 통해가지고 동족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었더니 엄청난 거를 그거를 모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동학난. 왜 난이냐? 이 국민놈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최수훈이라는 사람이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간은 하늘이다. 인간이 최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와서 난리를 일으키는 거는 위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난리예요. 근데 제가 연세대학에 75년대 가서 사학을 배우는데 이거는 지배자가 높은 눈을 가지고 자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지배자의 사관이 동학난이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에 의해서 대등한 인권을 찾은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난리라고 배웠는데 대학원에 가서는 혁명이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역사는 똑같은데 이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그 사람이 어떤 지식, 어떤 인생관, 어떤 철학, 어떤 우주관에 가지고 있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이 말하는 역사 또는 정교회가 말하는 역사, 개신교가 말하는 역사, 이건 다 자기들 위주의 역사다. 내가 주장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서 기준에 의해서 천주교가 잘못했는지 개신교가 잘못했는지 잣대는 오로지 신약성경에 근거한 교회 사관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 이게 제가 1991년 제일 처음 창안한 제 창안품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모든 책은 신약교회 사관에 근거한 초대교회사. 그래서 이 신약교회 사관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신약교회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사 이후에 된 개신교라는 사람들은 1500년 동안 이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긍정을 하는 그때부터 500년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그래서 이런 신약교의 사관이 근거하다가 보니까 이 역사가 분류가 돼가지고 와서 제가 7권 초대교회사 100년부터 33년부터 100년까지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고 하는 건 100년부터 500년 역사까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초대교회사하고 교부시대 500년까지를 하나로 보지 이렇게 나눈 책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도들 때의 초대교회만이 진리고 이 100년부터 500년까지 있었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 변질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신약교회 사관에 근거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사관이 여기 교부시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를 이제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보는데 이 천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까지 천년의 역사가 너무 내용이 많아 그걸 하나로 쓰기가 힘드니까 두 권으로 나눠서 교황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나눴고 그 다음에 중세교의 역사를 따로 나눠가지고 와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계 역사 1500년부터 1600년까지 제가 앞으로 또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쓴 거는 뭐냐 하면 1600년 종교개혁,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로교가 만들어졌죠. 루터교가 만들어졌죠. 성공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에 똑같은 개혁운동을 했던 침례교는 어떻게 됐는가? 이 침례교라고 하는 사람은 성서주의로 믿기 때문에 그냥 군주들 앞에 그저 죽이면 죽고 파가만 받고 뺏기면 빼두면서 중세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성공을 했던 칼빈이란다든지 루터란다든지 하면은 이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를 하고 뭐 뇌가 없는 사람이니 뭐니 그렇게 나쁘게 기록해놓은 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기록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78년도에 가가지고 재침례교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유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장로교에서 목사로서 대접을 많이 받고 다녔는데 이 재침례교도라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스위스에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너 침례 좋아하지? 너 물에 빠져 죽어봐.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가서 익사시켜 죽이죠. 그저 모든 사람들이 메노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가운데서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밤중에 몰래 침례주고 이런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가책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 덕분에 목사로서 대접만 받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주님 위해 가지고 이 많은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냥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근세교회사 책을 쓸 때에는 그럴 때에 이 침례교도들은 다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세종파들이 있는데 그 세종파가 누구냐? 제일 강력한 종파가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일을 하느냐고 하면 칼빈주의가 가장 강렬하게 약동을 했던 것이 이제는 제일 먼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옛날에 이 제네바에서 칼빈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고국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복음 전도자를 갖다가 목사를 내보냈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 가운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맛을 못 들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칼빈이 보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해가지고 5년 만에 40만 명이 모여요. 왜? 이 복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1950년 이전까지는 미사만 드려가지고 떡만 줘서 무식해도 미사만 집전하면은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사 때 뭐하냐고 하면은 읽어요. 성경책은 어디가 있냐? 저 강단 위에다가 비치만 돼 있고 성경을 대중을 몰라요. 모르는데 칼빈이 보냈던 모든 플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니까 그냥 꿀송이처럼 단 말씀같이는 막 몰려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참 성경을 모르다가 성경에 눈 뜨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위구노라고 그래요. 위구노. 위구노라고 하는 말은 독일에서 생겨진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동맹자, 혈맹자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제네바에서 생겼던 모든 그 이 스위스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 혈맹으로 맺은 형제같이 서로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구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람들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이 불란서에 퍼져가는데 이거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성당은 텅텅 비고 자꾸 개신교가 이 칼빈주의로 막 넘어가니까 이때에 이거를 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메디치가 이태리 피렌체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메디치가의 캐더린 드 메디치라고 하는 이 왕녀가 저기 왕모가 있었어요. 왕모. 그 사람은 이제 앙리 이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를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앙리 이세가 이제 개신교도들이었던 유명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기 위구노에 가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죄를 받았는지 어쩌는지를 몰라도 앙리 이세가 무술 연습을 하다가 어떤 군 호위대 장군이 던졌던 창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앙리 이세가. 그러니까 이 카드린 메디치가 낳았던 10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3명을 연거포 어린아이들 갖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가서 앙리 뭐 3세, 샤롤 9세 이러면서 섭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왕 세워놓고. 근데 그 메디치가에 있는 이 여자는 섭정을 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온건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너무 여러 가지 개신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력이 번져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번지는 뭐냐면 유명한 위구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메디치 섭정이 파리란다든지 대도시에서는 위구노 개신교는 존립할 수가 없다. 다만 도시 밖에 있는 농촌에만 위구노들에게 허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이제 유교노들에게 허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카톨릭의 열성분자라는 사람들은 섭정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지금 어떡하다가 이게 개신교들을 종교를 허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기 때문에 빠시라고 하는 지방 농촌에서 한 교인들이 유구노들이 한 1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귀족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가서 그걸 해산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1200명 유구노들을 해산을 시켜가지고 너 예배 보지 말라. 그러는데 이 유구노들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섭정이 종교 자유를 허용했잖냐? 우리에게 도시에 안 가고 파리에 안 가고 여기 농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왜 이거 국왕이 허락한 건데 당신들이 뭐 때문에 우리를 해산하냐 이러고 싸움을 싸우고 자꾸 대항을 하니까 이것들이 말 안 들하고 막 학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가서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장군이 그 섭정인 이 여자 왕모 저 사람이 있었다가는 우리나라 카톨릭 못 지키겠다. 이 사람을 추방을 하고 네덜란드로 피신을 갈 정도로 이렇게 열광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위구노 전쟁이 전후 아홉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서 36년간이나 전쟁이 계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위구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인데 칼빈주의자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천주교는 잘못돼가지고 가서 그렇게 군벌을 한다고 하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고 하면은 군주저항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썼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제자였던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 폭군징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징벌을 해가지고 잘못된 군주들을 항쟁을 해라. 이게 칼빈의 사상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교는 뭐예요? 순종을 해라. 당하면 죽어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침례교들. 여러분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이 국제 군목들의 총기 사용 규정법이 있어요. 제가 공군 군목에서 1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목이 총을 소진을 하는데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적이 자기를 쏘면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군목이 총을 가지고 있다가 쏠 때는 어떠냐 하면은 적군이 부상병을 싣고 가는 차에다가 총질을 한 그때는 적군을 향해서 쏠 수가 있어요. 뭔 얘기예요? 적군이 나 총을 쏘면 맞아 죽어라. 그러나 적군이 행동하지 못하는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차에다가 하는 놈은 그놈은 죽여라. 그때 군목이 총을 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제네바법은 뭐냐? 원수가 핍박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봐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저 가야바라든지 안나스의 법정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줄 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뭐 그러냐고 한 거 합니까? 헤롯이 얼마나 곤욕을 줘도 그 모욕을 다 참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바울사도도 그렇고 모든 사도가 국가가 압제를 해도 당해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였어요. 요즘 무슨 뭐 이상한 신학들이 많아가지고 와서 이 교회가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거는 주님이 가신 것처럼 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군 징벌론으로 가서 맞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는 전쟁이 한두 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36년간이나 전쟁을 벌어져가지고 그 프랑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에는 저 유명한 또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아마 불란서의 프랑스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성 바돌롬의 역사는 아주 사실 성경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예, 복음서란다든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소개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참 이 유세비우스 문제가 너무 많아 역사가지만. 그래서 그 역사가 말을 근거를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 성 바돌롬의 축제일이 그 해마다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축제로 모이는 그때에 이제 이 캐드린이라고 하는 이 왕모가 하나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막 죽여가면서 학살이 일어나는 운동이 또 이게 전쟁을 이어가가지고 36년간 계속된 그 엄청난 위구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란서에서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칼빈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칼빈주의가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 가는데 네덜란드는 저 스페인에 있는 왕이 군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스페인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이 스페인의 군주가 있는 카톨릭도 싫어. 그런데 네덜란드 바로 옆에 있는 루터교도 싫어. 그런데 거기에 제침례교들이 메노시몬을 위해 가지고 수천 명이 죽는 거를 참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이 제침례교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전부 당하면 죽어. 당하면 죽으니까 저런 제침례교도들 저 사람들 가지고는 우리 네덜란드 독립이 안 돼. 그런데 이 칼빈이 만드는 이 제네바의 신정 정치는 뭐냐고 하면은 제네바 헌법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 네덜란드에는 맞는 것이 장로교야.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 장로교를 가지고 가서 또 전쟁을 벌려가지고 수십 년간 전쟁을 벌려가지고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칼빈주의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장소에 가서 칼빈주의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하냐고 하면은 그때 이 칼빈주의자들 생각에는 루터교보다 자기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독일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서로의 문제 가운데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수회가 서강대학을 만들고 굉장히 공적이 많고 마테오 리치가 저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사비르가 동남아에 가서 선교했지만 이 예수회 창시자였던 노욜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회 창설 동기의 목적이 종교개혁이 후에 카톨릭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카톨릭에 되돌려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회 회원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장장 12년 동안을 훈련을 교육을 받아요. 신학대학에서 4년, 2년 받아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회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은 여러분 저 뭔가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남미에 가가지고 가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음악으로 모든 걸 달린다든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가지고 천문학으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은 엄청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가서 뒤집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한국에 참 우리 정말 복음적인 침례교회가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면 세상의 학문보다도 더 월등한 학문으로 훈련이 된 것 가지고 가서 뭐 정치가든 경제가든 뭐 과학자든 무슨 말이든지 가서 다 상대를 해서 그들을 정말 회개시킬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신들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간에 그래서 이제 이 예수회하고 칼빈주의자들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복잡한데 그 싸움이 어디에 벌어지냐면 독일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루터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천주교 카톨릭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편에 붙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총매로 인해 가지고 루터교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독일의 종교 전쟁이 30년 동안 벌어지는데 루터교가 현재도 그렇지만은 독일 위에 있는 북반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전부가 루터교가 국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북반구를 중심한 루터교하고 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교황군하고서 30년 전쟁을 벌어지는 가운데서 독일 국민이 5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5분의 1. 30년 전쟁으로. 그 전쟁의 동기가 뭐예요? 그 전쟁의 동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원수가 예수님이 뭐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내야죠. 왼손이 하는 구제, 오른손이 모르게 하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프랑스도 그렇죠? 네덜란드도 그렇죠? 독일이 그렇죠? 영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죠.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이 뭡니까? 제임스 왕, 찰스 왕 국정을 반대해가지고 가서 뒤집어엎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 혁명 아닙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청교도들이 인디안들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청교도 후예들이 선교 와가지고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이 끝났는데 종교개혁에서 같이 동참했던 침례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침례교 역사였고, 그거를 캐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해서 설명을 군데군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피 흘린 발자취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교부 시대 때에 그렇게 그 황제가 여러분 저는 이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뭐가 하냐고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성직자들을 왕복 여비를 줘가지고 니케에다가 다 숙박을 해주면서 당신들 좋은 게 좋으니까 서로 화해를 해라.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황제가 서명을 하는 것이 그게 종교회의의 니케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 칼케돈, 에베소. 이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황제가 주도하고 성직자들은 뒷바라지하는 거, 이게인데 이런 데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런 국가 중심의 황제 중심의 종교에서는 우리는 탈피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분리주의자. 분리가 누가 분리인가? 분리주의자의 시조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분리했어요? 유대교에서 분리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분리했어요. 바울이 어디서 분리했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교에서 분리했어요. 그게 신약에 있는 분리주의자예요. 그 계승한 것이 교부시대 때 100년부터 500년 역사에 없었다고요? 그들이 몬타니스트란다든지 노바티안이란다든지 도나티스트란다든지 이 도나티스트하고 어거스틴하고 싸우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환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순환을 당하고 다 죽어요. 죽는데 산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자기가 비판했던 도나스티라는 사람들을 잘 죽었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와서 잘못됐다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 이 역사의 왜곡, 역사의 변질,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판단? 성경적인, 신약 성경적인 판단이라야만 이놈이 이단인지 이놈이 이단인지를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약교회 사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놈들 말 가지고는 말이야 다들 지가 옳다고 그러니 이거 판별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놈이 옳은지 저놈이 옳은지 우리는 그거 믿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교부실 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걸 바라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서 침례를 주장을 했다. 성인들만의 침례를 주장하고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그런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유아세례, 그걸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올라 명백한 거를 이거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국가에 대로 말대로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또 중세시대 때 천년은 누가 죽여요? 아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천주교가 만들어 놓았던 일곱 가지 성례를 안 지키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종교재판에 의해서, 마녀사냥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캐롤 박사는 피 흘린 발자취라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중세교회 역사 가운데서 낱낱이 그들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믿었던 내용이 뭐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히려고 보니까 책이 말이 많아지잖아요.